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으셔서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폐식을 마지막으로 2016년 리우 올림픽이 마쳤습니다. 8월 5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20일 동안 진행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국가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마음껏 뽐냈던 세계인의 축제였습니다. 저도 물론 한국인인지라 여러 게임 중에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 예전에 박세리라는 선수가 그 정말 세계 LPGA 그 챔피언을 된 이후로 그 박세리 키드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세계 여자 골프계를 휩쓰는 것, 이 시간, 이 기간에 한국의 박인비 선수가 손가락 부상을 딛고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계 뉴질랜드 교포인 리디아 고가 마지막 그 역전에 그 성공해서 준우승을 하는 걸 보면서 역시 대단하다. 우리 한국 여인들은 정말 그 강인함과 세심함, 정교함, 이 세계 최고의 멘탈, 최고라는 사실에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 여인들은 대단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한국 여인들을 모시고 사는 한국 남자들도 만만치 않죠. 참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쿠베르탱에 의해서 주창된 근대 올림픽의 이상은 스포츠를 통한 인류의 완성과 그 경기를 통해서 국제평화의 증진에 있다라고. 그 올림픽의 정신을 그 담아놓은 그 헌장이 있는데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으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는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이 올림픽 강령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강령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올림픽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국력 과시의 전시장으로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어서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금메달 따는 것에 경쟁이 벌어진 올림픽. 심지어는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국가 간에 치열하게 벌이는 로비로 말미암아 올림픽 위원들은 부정부패의 아주 온상의 집단으로 변질된, 그래서 심지어는 막 세계인들의 비난을 받고 수사를 받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것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는 너무 지나친 국가주의에 의해서 러시아 선수들이 국가가 조장하여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수에게 금지된 약물들을 국가가 조직적으로 투약했던 그런 일까지 벌어져서 올림픽이 이 러시아 나라를 참가 자체를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까지도 들끓었었던 그런 실상이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변질된 올림픽의 모습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번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그래도 훈훈하게 만들어준 사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8월 16일 날 리우데 자네이루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여자 육상 5000m 1라운드 2조 경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승선을 2000m 남기고 미국 대표팀의 에비 다코스티노와 뉴질랜드 대표팀의 니키 햄블런이 서로 의도치 않았는데 발이 엉켜가지고 두 사람이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넘어지면 알아서 일어나서 달리는 것에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는데 미국의 다고스티노는 바로 일어난 다음에 혼자 먼저 확 뛰지 않고 같이 넘어져 있는 뉴질랜드 대표팀의 햄블린을 가서 다독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함께 뛰야지, 끝까지 뛰야지 하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같이 일어나도록 했다라는 거죠. 일어나! 우리는 이 경기를 끝내야 돼. 사실 두 사람은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고스티노가 아직도 넘어져 있는 그 뉴질랜드 대표팀의 선수를 보면서 마음속에 함께 긍휼함이 일어나서 함께 뛰자고 같이 일어나게 만들고 뛰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뒤에 일어나서 햄블린은 뛰기 시작했는데 정작 햄블린을 일으켜준 다고스티노는 부상이 심해가지고 결국 뛰다가 또 쓰러졌다는 거예요. 뒤에서 같이 안 따라오고 쓰러진 걸 보고 뉴질랜드 대표팀 햄블린이 멈추어서 다시 돌아가서 다고스티노를 도와주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결국 두 사람은 뭐 16분대, 17분대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기록으로 들어왔지만 끝까지 결승선까지 완주합니다. 16분대에 들어온 햄블린은 1분 뒤에 들어온 다고스티노를 끝까지 그 경기장에서 기다린 다음에 다고스티노를 맞이하며 포옹을 합니다. 관중석에서 지켜봤던 수많은 관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두 선수에게 해줍니다. 이 경기를 지켜봤던 경기 감독관들은 두 사람의 충돌 과정에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 모습이 운동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여서 두 사람 다 결승으로 진출하도록 어드밴티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선수인 다고스티노는 부상이 너무 심해서 경기를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올림픽 폐회식에서 올림픽 국제위원회와 국제 페어플레이 위원회가 이 두 선수를 금년에 올림픽 정신을 빛낸 선수라고 해가지고 수상을 하게 됩니다.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아니 4년 동안 준비해서 출전해서 1등 하려고 막 하는 순간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심지어 서로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봤어 하고 눈 흘길만 한데 이들은 넘어진 동료 선수를 서로 바라보며 손을 내밀어 주고 끝까지 경주를 마쳤다라는 것. 돈으로 물들고 국가주의에 물들었던 그래서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이 근대 올림픽 정신에 결국 스포츠를 통한 인류의 완성, 국제평화의 실현을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서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국제 언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훈훈하더라고요. 실은 사진만 보여줄 게 아니라 이 영상이 있는데 저작권법에 의하여 방영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여기고 여러분 SNS를 통해서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고 모든 장면들을 한번 새겨보시면서 나라면, 내 발목을 걸어서 넘어뜨린 이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세기 소아시아의 소마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편지글, 여기에서 우리는 너희들은 망한 것 같지만, 너희는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너희는 부자야. 너희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진 교회, 교인들, 그게 내가 바라는 교회 모습이고 내가 바라는 나의 성도들의 모습이란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 학기에 이 퍼듀 제자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찾고 또 발견하길 원하면서 일곱 교회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른데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2장 8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대부분 1세기의 기독교는요, 교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당시에 절대 권력이었던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못했고 안 했고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교회, 그리고 고난받았던 성도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기는커녕 사회에서 격리될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는 가족과 사회에서 이렇게 추방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는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고난의 마지막의 위협은 죽음이라고들 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견뎌낼 장사가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바로 그 죽음을 죽인, 죽음을 승리한 살아있는 부활한 예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서머나 지역의 지금의 이름은 이즈밀입니다. 터키의 세 번째 도시입니다. 큰 도시. 터키의 이스탄불, 앙카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즈밀입니다. 그 이즈밀이 그때부터도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가 강했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그 관리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물물 교환이 왕성했고 나름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즈밀, 서머나의 당시의 별명이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시아의 보석. 돈이 좀 많은, 그럼 부유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그 도시. 그런 도시에게, 그런 도시에 있는 서머나 교회, 교회에게 요한은 이 교회의 소망은 로마 제국이 만들어준 부요가 소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이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주목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서머나 교회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소문학교에 여러분 다 아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교회 이름이 많잖아요. 근데 이 교회 이름 중에서 소문학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제법 많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 사대교회라고 이름 있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만 난 교회였기 때문에요. 소문학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소문학교회가 특별히 주님께 칭찬만 그리고 격려만 들었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가난을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비난을, 무슨 책망을 할 게 있겠어요? 교회에서도 잘 보면 충분히 사업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조류를 타서 여러 가지 이게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바로 살겠다고. 예수 믿는 이유가 그냥 세상에서 돈 버는 것만 아니잖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저 손해봐도 올바로 살겠다라는 그 중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다 나 예수 믿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내가 이 땅에서 술수를 부리고 꼼수를 부려서는 되겠습니까? 하고 버티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요, 성경 공부 더 많이 하라고, 새벽기도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미 그분들은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어쨌든 소문학교회를 향해서, 소문학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예수님의 눈에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그 잘 사는 동네 서머나에서 지지리도 못 살고 지지리도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환난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움 겪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들이 진짜 부자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고 물질적으로도 불이익을 각오한 선택한 가난이라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그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이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얼마나 이 땅에서 살 각오가 되어 있으면 그걸 자발적으로 택했겠냐는 것이죠. 그게 진짜 부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옆에 재벌이 사는데 괜찮게 사는 그 옆에 사람이 나는 저 집보다도 가난해. 저 집 있는 운전사도 우리 집엔 없고 저 집 있는 가정부도 우리 집엔 없고 저 집에 넓은 이따위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이 궁핍,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에 팍팍한, 그래서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가난, 그런 절대 가난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난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예, 진짜 부자는 너네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라고 하면 부자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이 사람 재벌입니다. 이 사람 돈 많아요. 이 사람 아주 넉넉한 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예수님 보시기에 가난해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참 불쌍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그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자라고 하면 영원한 관점에서 부자인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찰나의 시간을 사는 우리들이 요 몇 년 동안 부자라고 해서 그게 부자가 아닌 것은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건 부자 아니거든요. 지금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넉넉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주인이시는 예수님이 아니야, 진짜 네가 부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영원 속에 속해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부자인 것인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자꾸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세상에 물들게 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가난으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 다 잊어버리게 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굶어 죽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물론 내일 것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 오늘도 채워주시겠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하루 내린 만나로 그들이 배를 채웠고 그들이 살아갔었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원수 마귀는 상대적인 가난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너 내일 먹을 거 없잖아. 너 10년 뒤에 인생 어떻게 되겠어? 옆집 봐. 다 준비해놓은 저 은퇴 모습을 좀 봐. 그러면서 오늘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가난해? 나는 못났어? 나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자인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을 늘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영원한 나라에 백성 되었음을 깨달았으니 아무리 이 땅에 슬픔 많은 이 세상일지라도 넉넉하지 않아서 때로는 부족하고 힘들어서 배고픔이 찾아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이라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하며 이 땅을 견뎌냈고 이 땅의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바로 서머나 교회와 서머나 성도들이 그렇게 귀했어요. 그런 믿음으로 그 부한, 물질적으로 부한 그 도시에서 자발적인 가난을 견뎌내고 이겨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귀했고 너무나 칭찬해 주고 싶었던 칭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권면하십니다. 책망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칭찬하시면서 더 잘하라고. 근데 이 칭찬이 그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다가올 고난이 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의 당부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기간, 우리들이 다 맞춰야 될 그 기간 동안, 그게 10이라는 뜻이에요. 하루 이틀 3일 해서 딱 열흘 끝나는 고난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10,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작정한 그 시간에 다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마냥 편한 세상은 아니라는 주님의 어떻게 보면 우려 섞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신에 두려워하지 마. 지금처럼 살기만 하면 돼. 지금처럼 너희가 날 위해서 지금 그렇게 택한 어려움과 그리고 가난까지도 너희들이 택했다면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자꾸 격려해 주시는데 뭐냐면 잘하고 있어. 근데 그걸 끝까지 좀 잘했으면 좋겠어. 죽기까지. 이 땅에서 주님 오심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이 마감하는 날까지, 그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마음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택한 길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반드시 내게 줄 거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하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폴리캅 감독입니다.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로서 사도 요한이 죽은 이후 이 서머나 교회를 책임지고 이 서머나 교회를 중심으로 옆에 엄청난 복음을 전하고 큰 전도를 일으켰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폴리캅 감독은 얼마나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믿음이 깊었는지 주변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알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그 지역 살았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시기를 했어요.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유대인의 유대인됨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알고 살아가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진짜 택한 건 자기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무리들이 생겨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유대인들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로마 당국에게 고발을 합니다. 폴리캅과 그 교회 지도자들 11명을. 무슨 명목으로 뒤집어 씌웠냐면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집단이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에게 절을 안 하고 저것들은 거부한다. 그런 반로마주의자들이라고 서머나 교회 교인들과 폴리캅을 고발합니다. 주후 156년 2월 2일 날 기록되어 있는 거면 폴리캅과 서머나 교회 지도자 11명이 체포되어서 서머나 지역의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교를 별 상관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들은 시끄러운 게 싫잖아요. 그리고 폴리캅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존경받고 인정을 받는 인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실은 이 서머나 지역의 총독이 폴리캅을 놓아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당신을 잘 아는데 요번 한 번만 딱 내 앞에서 예수를 욕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하기만 하면 내가 당장 풀어줄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옳은 말이에요. 뭐 별거 아니니까 너 살고 내가 너를 살려주고 싶어. 이때 폴리캅, 86살의 폴리캅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어찌하여 그분을 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내가 이 나이에 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거슬린 총독은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느냐? 맹수의 밥으로 너를 집어 던지겠다. 폴리캅은 그 말에도 맹수의 우리의 저를 던지십시오. 맹수조차도 감옥조차도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폴리캅을 향해서 총독은 이제 화가 나서 그를 불에 태우라고 명령합니다. 폴리캅은 불 속에 던져집니다. 불 속에 던져진 폴리캅은 총독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총독이여,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장차 심판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십시오. 불이 폴리캅의 몸을 잘 태우지 않자 총독은 화가 나서 병사들에게 저놈을 칼로 찔러라 하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은 이즈밀, 성경의 소머나 그 지역에 세워진 폴리캅 기념교회 벽에 붙어있는 폴리캅 순교화 그림입니다. 화가 레이몽 페레가 그린 작품이라고 하는데 저 그림을 유심히 보면 그림 안에 생뚱맞은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불태워지는 장면 있죠? 지시하는 총독의 손가락이 있죠? 폴리캅을 칼로 찌르려고 하는 병사의 모습이 있죠? 근데 왼쪽에 그때 당시에 복장이 아니에요, 저게. 그때 당시에 구렛나루 이게 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근데 생뚱맞은 역사적인 그 그림하고 전혀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람의 주인공이 이 그림을 그린 레이몽 페레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물론 폴리캅의 순교 그림을 그려달라는 교회의 요청을 받고 그리다가 폴리캅의 생애를 연구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폴리캅이 죽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을 그 다음 차례의 순교자, 폴리캅이 죽고 다음 차례, 다음 순교당할 사람들이 지금 포승줄에 묶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데 다른 누구를 그린 게 아니라 자신을 거기다가 그려넣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게 그냥 직업으로 화가로만 작품 하나 남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해서 믿음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었는가를 그 교회의 순교의 전통을 알게 된 그 페레가 다음 차례는 내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그런 그림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서머나 교회,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칭찬과 권면의 말씀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물든 이 시대의 교회에게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될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 부요함을 추구해야 되는 교회가 되자. 교인들이 많이 끌어모아서 큰 교회 만들자가 아니라 우리 모이기에 편한 우리 건물 짓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다 잘 돼.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식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가치를 가져야 되는, 그게 진짜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요,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라고 오늘 서문학교회를 주신, 향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퍼듀 제자교회는 정말 이 시대에 모범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서마나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버텼는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아니고 니네라고 하면서 고발하고 시기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들었는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됐다라는 그 자부심이 한시도 잊어버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이 역사의 시작과 마무리를 지으실 그 주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 되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을 부러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잠깐 있다 없어질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것들. 제가 지난주에 그 안과를 좀 갔거든요. 하도 예전에 그 외상성 백내장 수술을 좀 한 기억이 있어서 한쪽 눈이 자꾸 이렇게 그 뭐가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듯한 그런 증세가 있어서 그 수술한 병원에 가서 진찰을 좀 했습니다. 막 진찰하고 막 이게 그 꼼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안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딱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평생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더니 목사님, 의사인 저도 더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문증이라는 것인데 그냥 나이가 들면, 오래되면, 눈을 많이 쓰면 유리체가 동공에서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증세라는 거예요. 그건 뭐 본드로 붙일 수도 없고 수술해서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벌써 그런가? 아니, 이 상황에서 불편한데 그럼 계속 이렇게 그냥 살으라는 게 옳은 건가? 근데 나보다 더 전문가인 그분이 자기는 더하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살고 있대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도 나는 기도할 건데 그랬는데 막 웃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제가 낫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늘나라 가서 이제 회복될 것을 기다리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약함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소망이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건강하고 돈 많고 도덕성 없는 남자가 할 짓은 뻔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연예인들 뭐 성적 무슨 스캔들 일어나는 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린 다 알아요. 그냥 욕하고 싶어서 하는 것 뿐이지.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에서 이 땅에 이 짧은 시간에 세상의 부와 세상의 성공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못할 것 없으신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날 알아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은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이 땅이 끝나고 이 죽음 이후로 펼쳐지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으로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서문학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되는 말씀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사망은 둘째,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겪어야 될 죽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죽음은 육신이 죽는 죽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첫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째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하나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죽음.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는 이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어요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지켜라. 여러분 이 게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달려가는 이 경주는 1등, 2등 뽑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 정신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 경기에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고요. 끝까지 달리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나보다 먼저 예수 믿고 나보다 좀 잘난 것 같고 나보다 교회에서 뭐 인정받는 것처럼 그게 찾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그 성공, 이 땅에서의 그 부를 유보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진짜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고 그것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진정한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돈과 권력의 성공의 유혹에 견뎌낼 수 있는 희망,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이 이 땅에 그냥 없어질 것들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비전, 성도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단해야 되고, 그래, 영원한 것에 더 만족하고 영원한 것을 더 바라보는 영적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우리 포두 제자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면 저는 분명 파도처럼 밀려온 이 땅의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더 크게 전파하는 믿음의 교회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가 없다면 그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인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예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얻은 인생일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서문학교회와 서문학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을 하시면서 주님,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기준이 결코 사람들의 눈에 맞추어진 기준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내 눈, 내 마음, 내 입술, 내 섬김의 자리가 영원하신 주님께 기준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 좁고 어렵겠지만 그 십자가의 길 너머에 영원한 영광의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다짐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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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명
에서의 모든 성공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넘어지는 시간들이 많은지요. 주변 사람들도 챙겨주지 못하고 그저 내 앞만 보고 달렸던 나가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함께 같이 가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제 이 퍼듀에서의 시작을, 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데 주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낼 때, 주님 나를 통해서라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조금이라도 도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주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을 더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주목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시며 십자가의 길로, 주님 우리를 이끄시며 순교의 삶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될, 아버지 누려야 될 이 땅에서의 넉넉함이고 자존심이고 아버지 이 땅에서 능력인 줄 믿사옵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 백성의 그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주목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찰나적인 것, 순간적인 것에 무너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죽도록 충성했다라고 칭찬받는 소모나 교회 같은 퍼듀 제작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능력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심과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